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통화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이자율을 계속 올리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환율 평가 절하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13일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환율 조작국의 요건을 갖춘 나라는 없다며 중국, 한국, 일본 등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이 원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긴밀히 연대하기를 원한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6일 일본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는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예정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리 코창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양측의 공동 노력하에 이번 방문을 중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발전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한 중국의 통신기업 GTE에 대해 16일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GTE는 앞으로 미국 기업으로부터 통신 장비와 기술을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GTE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미 정부를 속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기업이 임직원을 질책하는 대신 보상을 함으로써 상무부를 오도하려 했다며 이런 끔찍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GTE는 과거 북한에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5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사용 관련 장비를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시리아 정권이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다시 시리아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미국은 현 상황에서 시리아에서 철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로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16일 별세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92살인 최은희 씨는 이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떴습니다. 최은희 씨는 1942년 처음 데뷔한 뒤 신상옥 감독과 결혼해 성춘향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 1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최은희 씨는 1978년 1월 홍콩에 갔다가 북한 공작원에 납치됐고 같은 해 7월 역시 납북된 신상옥 감독을 북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북한에서 사랑사랑 내 사랑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 17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최은희 씨와 신상욱 감독은 1986년 오스트리아 방문 중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 망명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최은희 씨는 1999년 한국으로 영국 귀국했습니다. 동유럽 발칸반도의 소국 몬테네그로 대통령 선거에서 밀로 주카노비치 전 총리가 승리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날 실시된 대선 투표 결과 주카노비치 전 총리가 53% 이상을 득표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사회민주당은 주카노비치가 몬테네그로의 새로운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주카노비치와 사회민주당은 몬테네그로에서 30년 가까이 집권해 왔습니다. 반면 기업갑 출신인 보야니치 후보는 약 34% 득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미국의 연구진이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중앙측두엽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중앙측두엽의 두께는 2%씩 줄었다는데요. 이 측두엽 두께가 두꺼울수록 기억력은 좋아진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앉아있는 시간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두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에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 뇌의 용적을 채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뇌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밭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밭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9도, 신의주는 3도에서 1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9도, 함흥은 3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3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기억력을 위해서 그리고 활기찬 하루를 위해서 이 곡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좀 흔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춤의 여왕,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아바의 Dancing Queen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시리아 상황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소식, 첫 소식으로 알아보죠.
네. 재무부가 16일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전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새로운 제재는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사용 관련 장비를 거래하는 이 러시아 업체들이 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헤일리 대사가 또 이 미군이 시리아에서 당분간 주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고요?
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놔서 주목받았는데요. 헤일리 대사는 시리아 주둔 미군이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싶지만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시리아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헤일리 대사는 화학무기 사용 근절 그리고 극렬 무장 조직인 IS 퇴치를 들었는데요. 한편 같은 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능한 빨리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시리아 정권이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다시 시리아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지난주에 시리아 주요 시설을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함께 금요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의 바르자 연구시설과 또 중서부 홈스에 있는 물류단지 등을 공격했습니다. 연합군이 작전을 개시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서 시리아 독재자 바샬 알 아사드의 화학무기 관련 목표물에 정밀 타격을 명령했다고 발표했고요. 다음 날 인터넷 트위터에 공습이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적으면서 임무 완수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한 겁니까?
예, 미국 국방부는 당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바르자 연구개발센터의 미사일 76기 그리고 홈스의 힘신사르 화학무기 단지 저장고 그리고 시리아군 전략지휘 벙커 등 두 곳에 각각 22기와 7기 도합 105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시리아 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들을 공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르자에는 화학무기를 연구하는 곳이 있었고 홈스에는 관련 물질을 저장하는 곳이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바르자 일대 연구시설이 완전히 파괴돼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 홈스에서는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를 주로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시설이 크게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공습 전후 위성사진을 비교해서 이 건물 등이 무너진 광경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리아 정부는 공습은 받았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군과 외무부는 다마스커스와 기타 지역으로 날아온 미사일 110여 기 대부분이 방공망으로 요격했다면서 피해 현황도 아주 미미하다고 언론에서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한 개 정도만 바르자 연구센터에서 떨어져서 3명이 다쳤다는 주장입니다.
네, 러시아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예,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 일대 방공망이 미사일 70% 이상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연합군의 공습의 원인인 이달 초 동구타 두마 일대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줄곧 그런 일이 없다는 시리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 공습에 대비해서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시리아에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크렘린궁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연합군의 공습을 불법 행동으로 규탄한다면서 미국과 서방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을 지속하면 국제관계 혼란을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공습에 동참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준수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매우 정확한 장소를 겨냥했고 이 작전이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엄격하게 금지한 이 전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해 응징한 게 적법한 결정이고 또 시리아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라는 건데요.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정밀한 타격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다면서 화학무기 사용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시리아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도 있다고요?
네,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로 주권 국가에 군사적인 타격을 가하는 행위는 무책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당국자들이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했을 걸로 본다거나 증거를 찾고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란 정부 역시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는군요.
네, 17일과 18일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담합니다. 아베 총리는 16일 도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소감 등을 간략하게 말했는데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안이 많을 걸로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까요?
네, 첫 손에 꼽히는 의제는 바로 북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한반도의 정세가 변하는 과정에 일본 정부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현지 언론에서 많았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납북 일본인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해달라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요청할 걸로 일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 문제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통상 현안이 큰데요. 우선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발효시킨 철강 25% 그리고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과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일시 면제를 받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면제국에 포함시켜달라고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단순히 수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연계시킨다든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을 비롯해서 안보 현안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뉴욕타임스 등이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무역에서 타격을 준 일본 이런 표현으로 압박하면서 양국 자유무역 체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지금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어서 이번 방미 일정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참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베 총리 부부가 관련된 사학재단에 나라 땅을 싸게 판 추문에 이어서 이를 덮기 위해서 정부가 문서를 조작한 일까지 확인되면서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자위대가 이라크 파병 활동 기록을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나서 지난달부터 도쿄 도심에서 아베 총리 퇴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일정에서 성과를 내서 국내 정세를 바뀌는 계기로 삼길 희망한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환율 평가 절하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해서 불공정한 무역 이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무역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나라의 환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면요. 그 나라 수출업자들은 싼 가격에 물건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더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화의 가치도 오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 수출품은 더 비싸지게 되고요. 국제 무역시장에서 미국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네.
예, 이 때문에 어떤 나라가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조작하는 건 불공정한 무역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나요?
네, 지난달 21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석 달 만에 또다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1.5%에서 1.75%대인데요. 연준 측은 여전히 금리가 낮은 편이라면서 미국 경제가 현 상태를 유지하면 올해 안에는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위안화나 러시아 루블화에 대한 이 미국의 달러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래 미국 달러화는 중국 위안화 등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위안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는 8.6% 떨어졌고요. 또 최근 미국 정부가 러시아 신흥 재벌과 러시아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 전까지 달러화는 러시아 루블화에 대해서도 4%대 약세를 유지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줄곧 이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취임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거라고 시사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이 바뀐 이후로 중국이 지난 몇 달간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고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에 대한 대응 공조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없었다고 하죠?
예, 없었습니다. 대신에 중국 등 6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6개월에 한 번씩 거시경제와 각국의 환율 동향 등을 살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나온 3차례 보고서에서 계속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상황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중국 외에 또 어떤 나라들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까?
예,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나라는 중국 외에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 나라고요.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서 환율 정책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회고록이 17일 공식 발간되는데요. 이 책 내용을 두고 코미 전 국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건강이 악화돼서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회고록이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 코미 전 국장의 회고록 더 높은 충성심, 진실, 거짓말, 그리고 리더십이 17일에 발간되는데요. 이 책에서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책 발간에 앞서서 코미 전 국장의 텔레비전 인터뷰가 공개됐죠?
네,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씨가 코미 전 국장을 인터뷰한 내용이 15일에 방송됐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란 건데요. 코미 전 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president must embody respect and adhere to the values that are at the core of this country.
네. 코미 전 국장은 대통령은 존중을 상징하고 국가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일반 독자들은 아직 책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주요 내용이 기사들을 통해서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언론사들이 이 책을 미리 입수해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부분 살펴보면요.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마피아에 비유했습니다.
예, 이 마피아라면 폭력 조직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이 두목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충성을 요구하며 또 충성을 위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마피아와 비슷하다고 코미 전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코미 전 국장은 2000년대 초반에 유명한 마피아 조직을 수사하고 또 그 관계자들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코미 전 국장이 이른바 이 트럼프 문건과 관련한 일화도 소개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 트럼프 문건이라면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당시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뒷조사한 내용을 담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뭐 역겨운 행동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의혹이고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코미 전 국장이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트럼프 당시 당선자를 만나서 이 문건 얘기를 꺼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이런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FBI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청에 코미 전 국장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코미 전 국장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문제에 집착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할 자료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해골될 줄 알았다고 하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자신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수사 책임자를 해고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대선 당시 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하는데요. 현재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뮬러 특검은 코미 전 국장이 해고되면서 임명이 됐었죠.
예. 자, 코미 전 국장은 또 회고록에서 자신의 회고 빌미가 됐던 2017년 2월 백악관 회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부인했습니다만 이 회동에서 코미 전 국장을 독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며칠 전에 사임한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앞서 코미 전 국장이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15일에 방송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청이 이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범죄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코미 전 국장이 상관이었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얘기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코미 전 국장은 회고록에서 백악관 회동 뒤에 이 코미 전 국장이 이 자신과의 이 대통령의 자신과 대통령의 그 독대 자리를 만든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세션스 장관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세션스 장관이 법무장관 직위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FBI가 지난 대선 직전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문제를 거론해서 참 논란이 많았는데,
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코미 전 국장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행한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러나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서 클린턴 후보 이메일과 관련된 자신의 조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죠. 눈물을 흘릴 뻔했다고 덜어놓았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15일 인터뷰에서 FBI 국장이 다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어서 코미 전 국장 회고록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코미 전 국장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의 정보 유출자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코미 전 국장이 아주 나쁜 FBI 국장이었다고 혹평했는데요. 사실상 워싱턴에 누구나 코미 전 국장이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했었다면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것은 큰 영예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네요.
맞습니다. 이 코미 전 국장이 비밀 정보를 누설했다면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코미 전 국장이 의회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15일에는 트위터에 코미 전 국장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역사상 최악의 FBI 국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코미 전 국장에게 개인적인 충성심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6일 아침에 올린 트위터에도 코미 전 국장 얘기가 있다고요.
네, 이 코미 전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를 인터뷰하기 전, 그러니까 이 조사하기 전부터 면죄부를 주는 글에 초안을 썼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클린턴 전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당시 이 선거 결과 전에는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는 클린턴 전 후보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코미 전 국장과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 등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쪽의 공식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3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회고록 발간을 걱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see right through the blatant lies of a self-admitted leaker. This is nothing more than a poorly executed PR.
네, 샌더스 대변인은 코미 전 국장이 스스로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했다면서 미국인들은 그런 사람의 노골적인 거짓말을 꿰뚫어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미 전 국장의 회고록을 가리켜서 할인 진열대에나 놓일 이 소설이라고 한마디로 소설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코미 전 국장이 너덜너덜해진 평판을 회복하고 또 자신의 은행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앞서 12일 코미 전 국장의 회고록 발간에 대응해서 코미 전 국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웹사이트 linecomi.com을 만들었는데요. linecomi.com, 코미 전 국장 거짓말장의 코미라는 뜻이죠.
예.
로나 맥다니얼 RNC 의장은 지난 13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이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부인 바버라 부시 여사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인데요.
네, 바버라 부시 여사의 건강이 악화돼서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가족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부시 여사는 앞으로 가족과 함께 임종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어디가 안 좋다고 하나요?
네, 확실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뭐 부시 여사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올해 만으로 92살인데요. 부시 여사는 앞서 폐와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에 피가 고이는 이 심장 우혈성 심부전을 앓았고 또 호흡기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은 바 있습니다. 몇 년 전 부터는 이 보행기와 산소 탱크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건 연명 치료,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더는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네, 짐 맥스레스 부시 가족 대변인은 바버라 부시 여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런 친절한 메시지와 기도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들 부시 대통령의 딸인 제나 부시 헤이거 씨는 16일 MBC 방송에서 할머니의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버라 여사를 가리켜서 투사이고 최고의 할머니라면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 바버라 부시 여사 하면요 이 흰 머리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좀
네.
푸근한 할머니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인상으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예.
부시 여사에 따르면은 20대 때부터 이미 머리가 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1950년대 초에 당시 이 3살 딸 폴린이 백혈병을 앓을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딸은 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부시 여사는 그 뒤 머리를 염색해봤지만 염색한 머리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뒀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는 뭐 흰머리가 부시 여사의 상징처럼 됐죠.
예. 자 그리고 이 거의 늘 목에 걸고 있는 이 진주 목걸이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세 줄짜리 진주 목걸이를 부시 여사가 자주 착용하는데요. 사실 이 진주 목걸이 진자가 아니라 인조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멋을 부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목에 주름을 감추기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부시 여사 이 퍼스트 레이디로 있을 때 이 미국의 문맹 퇴출을 위해서 힘쓰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죠.
네. 자, 남편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건강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뭐 부시 전 대통령 41대 부시 전 대통령도 올해 93살인데요.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지난해 폐렴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서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부시 대통령 부부는 현재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맥스웰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내 삶에 천국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어센션 들어보시죠.
were revealed. 'Cause you were a dream that just should not have been. A fantas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결혼식의 감동과 그 행복한 기분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 바로 결혼사진과 결혼식 영상이죠. 그런데 결혼식 비디오들을 보면 왠지 좀 어색하고 촌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요즘 미국에선 결혼식 비디오를 헐리우드 영화 수준으로 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런 결혼 비디오 수천 건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결혼식 비디오,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영화 같은 결혼 비디오들을 한자리에 러브스토리 TV.
장엄한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집니다. 공중에서 찍은 장면까지 더해지면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듯한데요. 이때 나타나는 두 사람.
Jillian. Today, surrounded by our loved ones, I choose you to be my wife.
멋진 영화 배우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한 신부와 신랑입니다.
I was thinking this is the best content I've ever seen. It's really
결혼식 비디오야말로 최고의 인터넷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인이 주인공으로 그들만의 사랑 이야기를 담되 전문가의 손을 거친 영화 같은 결혼 비디오들 말이죠.
레이첼 실버스는 러브 스토리 TV의 창업자인데요. 러브 스토리 TV는 전문가들이 제작한 결혼 비디오를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We have thousands of wedding film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ey've all been contributed by.
우리 사이트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천 건의 결혼 비디오가 공유돼 있습니다. 신혼 부부들이 게시한 것도 있고 영상 제작자들이 제공한 것도 있죠.
그런데 굳이 인터넷 사이트까지 찾아 남의 결혼식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Many of our viewers. have grown up on reality TV. The Bachelor has been on television.
우리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리얼리티 TV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TV 방송을 보면서 자란 세대죠. 특히 일반인의 연애와 결혼 과정을 담은 TV 쇼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자신들의 결혼 비디오에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그런 이야기를 담는가 하면 결혼식에 참석한 가족과 친구들의 인터뷰까지 곁들여서 결혼식의 기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 외에 러브스토리 TV는 사업적인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결혼 비디오마다 결혼식과 관련한 정보들, 그러니까 결혼식 장소, 꽃 전문가, 신부가 입은 웨딩드레스 등의 정보가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찾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종교 등을 통해 연관성 있는 비디오를 검색한 후 비디오를 보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웨딩 촬영 회사에서 일하는 제니퍼 톰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관련 업체들 역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t's a great place for us to, you know, contribute our work.
우리가 제작한 결혼 비디오들을 잠재적인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으니까요. 러브스토리 TV 사이트는 웨딩 관련 사업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과 정성을 들이는 결혼 비디오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브스토리 TV 창업자인 레이첼 씨는 본인의 결혼식 때 비디오를 남기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된다며 결혼식은 결코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of their family and friends and the people they love the most are surrounding them and that only happens
살아가면서 가족과 친구 등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렇게 축하받고 기쁨을 나누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결혼식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작품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 결혼식이 생각날 때 한 번씩 보기 위해 아니면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결혼 비디오를 제작하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러브스토리 TV는 지금도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비디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독립 요리사들의 네트워크, 식당 밖의 요리사들.
채소를 썰고 식재료를 다듬어 불에 지글지글 볶습니다. 16살 때부터 요리를 했다는 요리사 크리스 스피어스 씨. 결국 큰 식당의 책임 요리사로 100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됐다는데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고자 식당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반 전 케이터링이라고 하는 출장 요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또 문득 외로움이 찾아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요리사들을 위한 온라인 정보 공유 사이트인 Chefs Without Restaurants, 즉 식당 밖의 요리사들입니다.
We're caterers, we're personal chefs, we run food trucks.
우리 회원들은 출장 요리를 하는 요리사, 개인 요리사, 그리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요리사 등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요리사들입니다. 또 특이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식료품점 주인들도 있어요.
올해 1월 결성된 식당 밖의 요리사들은 이미 100명의 요리사가 가입했습니다.
We're in a Facebook group where I can just post and say next Wednesday a customer wants to do a dinner. Here's their price range. Here's where they live.
우리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보를 나누곤 해요. 예를 들어 다음 주 수요일에 어떤 고객이 저녁 파티를 원한다. 어떤 지역에 살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다. 관심 있는 요리사는 알려달라. 그럼 정보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요리하면 요리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들 역시 혜택을 받는다는 게 스피어스 씨의 설명입니다.
We're building a website where you can come on and see profiles of all the members and kind of
요리사를 찾는 고객들도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 전문 분야는 뭔지, 큰 파티에서 출장 연회를 하는지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라나 브라우너, 바비 브라우너 씨는 부부 출장 요리사로 식당 밖의 요리사들의 회원입니다.
We specialize in Creole cuisine and Caribbean cuisine.
미 남부 루이지애나와 카리브해 요리가 전문이라는 브라우너 씨 부부는 식당 밖에 요리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바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네요.
I think the biggest hurdle for a lot of chefs is that they don't really form an alliance.
It's a real competitive field, but the alliance that's being formed.
요리계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연합체를 기대하기 힘들었는데 식당 밖에 요리사들을 통해 유대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I like that.
식당 밖의 요리사들은 또한 지역 소규모 사업체에도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주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리 공간을 제공하는 메릴랜드 베이크스의 테리 로시 역시 식당 밖의 요리사들을 환영했습니다.
They bring creative ideas and just the whole network of independent
요리사들이 종종 우리 공유 주방에 모여 모임도 갖고 요리도 하는데요. 독립적으로 일하는 요리사들이 함께 모여 요리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내놓곤 합니다. 독립 요리사들은 생각보다 아주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크리스 스피어스 씨는 지금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유 주방 등에서 요리사들이 모이고 있지만 언젠가 워싱턴 DC 인근에 식당 밖의 요리사들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식당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요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오늘은 외식할 때 알아야 할 표현들 2탄입니다. 한국은 식사 후 나가면서 계산을 하죠. 미국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식사 후 앉은 자리에서 직원이 계산서를 갖다 주면 그때 돈을 내는데요. 계산하고 싶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an I get the bill? Can I get the check? 이 두 표현은 계산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와 같은 표현입니다. I'll take the check. 계산서 주세요. The bill whenever you're ready. 시간 날 때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Can I get the bill? Can I get the check? I'll take the check. I would like the bill whenever you're ready. 오늘은 외식할 때 알아야 할 표현들 2탄을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수도 키예프 시내 광장에 모였습니다. 3개월 동안 이어진 항의 시위 이후 국민들의 의지와는 달리 반유럽 친러시아 정책을 시도했던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도피했습니다. 친유럽 성향의 우크라이나 영웅들은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부패한 기득권들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이 나라를 떠안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처와 국무부, 협력기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의 미래를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 그리고 페트로 포로셴코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우크라이나입니다. 굳건한 법치주의와 낮은 수준의 부정부패를 자랑하는 우크라이나에는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국내외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이룩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뼈를 깎는 큰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수잔 프리츠 미 국제개발처 우크라이나 담당 국장은 최근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에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분야와 보건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고 있지만 독립적인 반부패 법정 설립을 포함해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사법 분야의 개혁을 공고히 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 분권이 정부의 재원을 시민들에게 더 잘 배분되도록 하고 있고 새롭게 통합된 공동체들이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이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프리츠 국장은 평가했습니다. 또 마무리된 에너지 분야의 개혁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에너지 독립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리츠 국장은 우크라이나가 개혁과 부패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의 노력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패의 척결과 성숙한 민주주의, 포괄적인 경제성장 촉진을 이루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 분야, 시민사회와 변함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립적인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이 바라는 번영을 성취하기 위해 미국은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